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이제 7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7문답. 여러분 다 나눠드린 그 새로운 종이 다 있으시죠? 예, 다 보시고 7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문답 제가 질문 읽고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7문답.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이 작정에 관한 것도 대답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답은 다 소요리 문답은 배울 때마다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eternal purpose, 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eternal plan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계획이시고 영원한 목적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뭘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무릇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작정부터 해서 예정, 이루시는 구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올바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함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먼저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꼭 잊지 않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특별히 작정은 더 범위가 크고 사람과 천사에 대한 작정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작정은 decree. 사람과 천사에 대한 작정은 predestination 해서 뭐라고 부르죠?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 책 읽어보신 분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작정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예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예정론에 관해서 많은 그 질문들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풀어줄 때에 악유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나 작정이나 예정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작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정이든지 예정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맺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이렇게 죄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 삶의 끝까지 인도해져서 천국까지 간다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작정을 해? 나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고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평, 원망,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이 하나님 작정의 교리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만 남겨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도 그런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이 다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도 누가 지금 돼가지고 다 그 사람이 주장한다고만 생각하면 암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사람에 따라서 망하지도 아니하고요. 음부의 권세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뭐 어떤 목사가 뭐 망친다고 해서 예수님 교회가 망할까요? 또 뭐 목사가 또 뭐 잘한다고 해서 또 그 뭐 예수님 교회가 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은혜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으로 작정하신다는 것. 이 주권이라는 거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그 sovereignty. 우리 하나님은 sovereign God이라고 그래요. 주권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뜻을 따라 그의 권능과 은혜로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느냐? 우리에게 진짜 자유는 없어요. 왜? 하나님 같은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시지만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행동이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가장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이제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그 기독교, 우리가 그걸 특별히 복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복음주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개혁신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 특별히 예정론 같은 거는 이제 교회에서 잘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왜? 많은 그 인본주의적인 반론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아가 강한 그 인간의 죄성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그 어떤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성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오는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욥하고 얘기를 나누실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만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린 좋게요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굳게 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작정에 대해서 많은 그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고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작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지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작정에 따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사단의 거짓이에요. 인간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걸 가지고 사단이 거짓으로 유혹해서 운명론을 만들고 뭐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자유의지는 잃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데 그러한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 타락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신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조차도 뛰어넘는 그걸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이런 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분명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못 박아 죽인 그들의 그 죄악된 자유의지에서 나온 죄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으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허용하셨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구원 성취를 이루신다고요. 그거 어떻게 우리 이해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죠. 그래서 죄를 안 물으세요? 가롯 유다의 죄도 안 물으시고 죄인들의 십자가 못 박은 죄를 안 물으세요?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죽이는 죄는 매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쓰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이루시고 그 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어요. 왜? 그들의 죄악된 자유의지 속에서 죄를 지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작정으로 그것조차도 선을 이뤄가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 예가 또 있죠. 요셉. 형들이 버리고 팔아먹은 거예요. 형들의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써서 요셉을 당시의 구원자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가난에서 기근에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에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삶에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정말 경외함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도 기독교 강요 같은 데 보면 이 작정이나 예정론에 들어갈 때 이건 정말 너무나 그 우리의 그 어떤 모든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외함을 가지고 다뤄야 되지 인간들의 그 보잘것없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식으로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정을 꼭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작정과 예정론을 올바로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확신과 평안이 더욱 든든하게 자라갈 거예요. 사실 예정론이 이게 질문을 가져오고 뭐 의심을 가져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나.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복음 안에서 올바로 가르치면 우리 구원이 더 든든해져요.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더욱 굳게 서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그 복음은 이 작정과 예정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 둘 중에 뭐가 더 크다고요? 작정이에요. 작정은 모든 만물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정은 특별히 그 중에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으신 천사와 인간들. 천사와 인간의 예정도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나눠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온전한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다 지으셨고 그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또 보존도 하시고 통치도 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을 이해할 때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까요? 없어요. 때때로 그러면 뭐 죄나 이거 배울 거예요 앞으로. 오늘은 인트로덕션이니까 죄나 뭐 악이 생겨나는 거, 뭐 갑자기 죄 없는 사람들이 어떤 무슨 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죽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목적 없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뭐 죄를 짓게 하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일반 은혜의 세상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선을 이뤄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거나 이런 일 거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깜짝 놀라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보다 크세요. 우리의 뜻보다도 크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 그만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아 이런 것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사실 우리의 그 이 근시안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거는 믿어야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이 내가 원하는 선인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선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선은 분명히 이뤄져요. 내가 원하는 선은 안 이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꼭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그 인생을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갔던 길이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그 우리 창세기 배울 때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만사에 형통했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 요셉이 만사에 형통했으면은 막 그냥 요셉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고 막 다 모든 게 잘 풀렸나 보다. 그런데 그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어느 때에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아, 요셉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왜 내 삶이 이렇게 억울하게 그 뭐 보디발의 안에 뭐 뿌리쳤다고 상을 주셔야지 왜 감옥까지 가게 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마 질문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형통하였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해 가는 거고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앤서가 없어요. 사실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더 비참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앤서는 주셨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는 걸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다 하고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럴 거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에 가면 배교가 늘어나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세상하고 같아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정말 예수님의 참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진짜 교인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성도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죄가 최고의 극치를 다루고 사단의 그 대적이 최고로 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끝에는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에는 이루어지잖아요. 끝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영광의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정해져 있다는 걸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정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영어 단어 너무 좋잖아요. History, His, 그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스토리라는 걸 잊지 않고 비록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은 거짓으로 미혹하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지키시고 또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먼저 그 1번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God's eternal purpose. purpose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이제 짓고 섭리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래서 온 우주의 그 설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그 우주가 뭐냐라고 뭐 질문했을 때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다 우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온 우주예요. 이 모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 지으시는 거죠. 창조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작정하신 거고요. 목적 없이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머리칼도 다 세신받아서 그 머리칼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이런 자유의지까지도 이런 리버티죠. 이거는 프리윌이 아니라 이런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집을 짓기 전에 자기 기쁜 뜻대로 청사진을 만들고 계획해서 집을 짓고 그걸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걸 계획하고 목적을 두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섭리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두 가지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actively, 둘 다 actively예요. 그러니까 actively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작정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도 난 모르겠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잠시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죄인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작정이 있고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작정.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죄 같은 거, 악이 생겨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하시는 작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단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세상 왕들과 온 세상이 사단이 격동해서 대적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랬죠? 잠깐 내버려 두세요. 사단과 이 세상과 이 세상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랬죠? 시편 2편에 비웃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으로 다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거,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거.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 같아요.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다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원대로 다 하신다. 이거 우리 감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죄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한다. 사단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다 한다.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원대로 하셔야만 돼요. 그게 가장 선한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감사한 메시지인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으며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 다를까요? 이게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찬송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는 1번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퍼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심이니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무한하시다 이런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지혜는 정말 유한하고 정말 그런 지혜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지혜로 모든 걸 선하게 다 창조하셨고 섭리해 가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뒀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버려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걸 앞을 내다보고 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지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그냥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도 미리 앞을 내다보고 쟤네들이 믿네? 그러면 저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미리 그렇게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든지 선택이든지 작정이든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일어날 것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는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것에 끌려가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그냥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읽었나요? 3장 10절? 아니, 3장 14,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성경이에요.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 복음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미련하고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뭐라 그랬죠? 그 미련한 것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지만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천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천사가 있고 타락해서 멸망에 가도록 정해진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우리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으로 가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인정해야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혜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다 어떻게 보면 천국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쓰시고 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지혜를 통해 내 형제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조차도 시련조차도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비록 저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제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그들 말씀이죠. 다니엘 세 친구, 그 불구덩이, 그 풀무불에 가면서도 여기서 건져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뜻이에요. 예수님 기도도 그냥 십자가로 안 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십자가로 가더라도 아버지 뜻이, 불구덩이에 가더라도 하나님 뜻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아이고, 2번까지만 할까요? 하나만 더 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이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고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뀌는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붙들고 기도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만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면 성경에 이 하나님이 막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 바꾸시고 뭐 이런 말씀 후회하셨다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작정이 막 바뀌고 하나님이 막 뜻을 여기 원래는 이 뜻이었는데 그 뜻을 막 다른 걸로 바뀌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입이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변하는 이 죄인들의 변하는 현실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작정이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다가도 회개하기도 하고 끝까지 죄를 범해서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렇게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우리의 작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죄인들은 늘 불안하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그냥 내 구원도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틀려 뭐 맨날 씨름하는 그런 그 변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석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구원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세우신 모든 예정과 작정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큰 안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곧 3번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뵙고요. 못 뵈는 분들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